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요즘 핸드폰 통신사 광고죠? 통신사 광고의 주된 키워드가 뭡니까? 5G.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자랑해서 여러 가지 다채로운 많은 경험들을 시켜주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이제 5G로 갈아타라. 그리고 우리 통신사가 그 5G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런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엄청나게 빠른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앞으로 더 많이 개발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정보들이 오가고 그 정보를 얻고 또 정보를 활용하는 기술이나 이런 어떤 컨텐츠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핸드폰에 어떤 뭐 앱을 깔면, 예를 들어 쇼핑 앱을 깐다고 했을 때 요즘은 그냥 설치로 끝나지 않고 개취를 묻습니다. 그러면 개취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진 않으시겠죠? 어떤 뭐 컨텐츠를 소비하는 앱들이 요즘 개인 취향을 처음에 물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이런 색깔을 좋아해, 나는 뭐 이런 종이의 옷을 좋아해, 뭐 이렇게 해놓으면 가장 상위에 내 취향에 맞는 브랜드와 그것을 만들어낸 옷들을 띄워준다거나, 뭐 어떤 내가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면 내가 좋아하는 장르나 이런 것들이 컨텐츠 맨 앞에 오도록 점점 앱들을 개발을 해요. 그만큼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보다 쉽고 보다 잘뭐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죠. 그런 것들이 요즘은 점점 쌓여가요. 그것을 이제 뭐 전문 용어로 빅데이터라고 하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많은 양의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분석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예측하고 뭐 장사하는 사람 어떻게 물건을 잘 만들고 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많은 분야에서 그것들을 활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과거에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정보화 시대다. 요즘 전쟁은 뭐 이제 정보전이다. 이제 그게 지금에 와서는 훨씬 더 많은 영역에 그것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아지겠죠.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런 수많은 정보가 오고 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문제는 그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들 중에 어떤 정보가 진짜 정보이고 어떤 정보가 가짜 정보인지를 구별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정보가 진짜인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정보가 가짜인지 몰라요. 그게 SNS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고, 그것이 거짓 정보라고 해도 그 거짓 정보가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면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진짜인 것처럼 되기도 하고, 진짜인지도 불구하고 은폐되고 왜곡돼서 마치 가짜인 것처럼, 그것들이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세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10,000개의 정보가 있는데 그중에 단한 개만 진짜고 나머지 999개는 가짜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은 어떤 거에 더 영향을 받을까요? 한 개의 진짜의 영향을 받을까요? 아니면 999개의 거짓된 정보의 영향을 받을까요? 당연히 999개의 거짓된 정보가 더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물론 언젠가 진실은 드러날 수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 당장은 그 999개의 거짓된 정보가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한 개의 그 진실이 진짜가 진짜로서 드러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서 드러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 진짜가 진실이 쉽게 드러나고 금방 이게 진짜고 저게 가짜라는 게 금방 확인이 된다고 하면 영향력이 생기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진실은 할 수만 있으면 덮고 이제 그 진실을 덮기 위한 가짜들이 훨씬 더 많은 영향력들을 행사하는 세대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정보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기도 쉽지 않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에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는, 근데 이 세상은 그 거짓이 훨씬 더 많은, 그리고 그 거짓으로 만들어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성경에 있는, 그리고 특별히 초대교회, 그리고 바울이 쓴 많은 교회의 문제의 모습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현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거짓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바울이 많은 편지를 교회에 할 때 대부분의 편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어떤 것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지 그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줘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이 옳은 거고 잘못된 건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대답으로써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내용의 편지들이 대부분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만나는 문제들,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기도 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으로 충분한가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포기하고 예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땅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지금 바울이 편지하는 이 초대교회 1세기의 교회들 안에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고 진리를 가르쳐주고 진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작업을 해주는 거죠. 오늘 읽었던 에베소도 마찬가지.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느끼시겠지만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교회는 어떤 곳인지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명확한 설명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모습들을 에베소서 안에 많이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내용을 쓰겠어요? 에베소 지역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 그곳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교회 공동체로서의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에베소서를 쓰는 이 에베소 교회는 뭐 생긴 지 1, 2년 된 교회는 아니. 1, 2년 된 교회가 아니.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여행 기간 동안 에베소 지역을 지나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막 허투루 된 교회가 아니. 더군다나 3차 전도여행 때 보면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들이 있을 만큼 바울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한 지역에 있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만큼 에베소 지역 안에 사복사업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양육했던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도 역시도 왜 똑같은 복음을 듣고 말씀을 알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까? 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에 혼란스러울까? 왜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갈까? 이 지금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나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현실이나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흔들릴까? 왜 그렇게 혼란스럽고 의심하게 될까? 오늘 말씀의 포인트로 봤을 때는 우리가 거짓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고, 마치 999개의 거짓말 속에 둘러싸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선 이렇게 말아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살아야지만 됩니다. 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은 다 뭐예요? 거짓말인 거죠. 거짓. 그런데 그 거짓말이 아까 말한 것처럼 천 개의 정보가 있는데 그중에 999개가 다 그 거짓말인 거예요. 그 세상 속에 우리는 둘러싸여서 살고 있어요. 여길 가도 이렇게 살아야 돼. 저길 가도 저렇게 이렇게 살아야 돼. 이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살아야 돼. 저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살아야 돼.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닌 것 같았는데 처음에는 아닌 것 같았는데 그렇네 로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복음은 우리가 들었던 진리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전부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고 그것이 끝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오직 그분 한 분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가 진리인데 세상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이것도 필요해. 근데 저것도 필요해. 그러니까 이것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해. 가 세상에서 말하는 이야기들. 근데 그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무리 속에 둘러싸여서 살면 살수록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가짜인지 점점 구별하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거죠. 그리고 에베소 지역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처음에는 복음을 들었어요. 좋아요. 공동체가 됐어요.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근거니 해가고 그리스도의 삶을 배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에베소 지역은 더군다나 이 아시아 지역의 거의 수도일 만큼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에요.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발달을 된 도시. 얼마나 좋은 게 많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 사상들,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상들이 많았겠어요. 그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분명히 들었던 복음, 내가 받아들였던 복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미 전부고 좋았는데 살다 보고 경험하다 보니까 다시 아닌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 저것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점점 어떻게 해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도 점점 흔들리기 시작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안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으라고. 다시 옛사람을 벗고 우린 새사람이 됐는데 다시 뭐예요? 새사람 벗고 다시 옛사람의 옷을 입는 모습들이 발생하는 거죠. 다시 예전 모습으로, 다시 예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내가 버렸던 것들을 다시 선택하는 일들. 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몸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그분의 능력이 어떻는지도, 그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도 점점 잃어버려가는. 왜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다 거짓말을 하고 있고 너무나 많은 거짓말들이 있다 보니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부딪히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것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선택하고 있는 많은 삶의 양식들이 다 결국 그런 거짓말들의 영향력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짧게 읽었던 본문 말씀이 그 기도의 간구의 내용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어쩌면 주님의 마음인 거죠.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너가 나를 더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불렀을 때 그 소망이 어떤 건지 니네 아냐?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기업의 풍성함의 영광이 어떤 건지 니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내 힘이 얼마나 큰지, 내가 너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정말 교회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어떻게 해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더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좋은 직장을 잘 갈 수 있을까? 예, 물론 이런 많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죠.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교회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가치,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 바울이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죠.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뭐 단순히 어떤 뭐 지식을 가지고 습득해서 아는 그런 알미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는 직관적인 이해예요. 직관력 있게 그냥 딱 하면 아, 아는 거 있잖아요. 이걸 알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보는 순간 아,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하나님이시구나. 딱 보는 순간 아, 주님이 말씀하신 거구나. 딱 보는 순간 아, 주님이 행하시는 거구나. 이런 알미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짓된 세상 속에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세상에서 아 이것은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알미 있을 때 이것을 아 이것은 가짜니까 내가 선택하지 말아야 하는 것, 이것은 가짜니까 내가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을 알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엄청난 묵시,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이야기를 막 한 다음에 그래서 엄청 혼란스러울 거야. 엄청 고난이 있을 거야. 무엇이 무엇인지 진짜가 뭔지를 구별할 수 없는 세상이 올 거야. 할 때 다니엘이 이렇게 다니엘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뭐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막 전쟁이 일어나서 막 난리통인데 그 난리통에서 누가 강하여 용맹을 떨칠 수 있냐? 하나님을 아는 백성. 은 용맹을 떨칠 수 있다라고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수많은 세상의 거짓말 속에서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 어떻게 이게 진짜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보여 주시고 확인시켜 주실 때 알 수 있는 것.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새생아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것을 뭘로 확인할 수 있냐면 성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알고 그분이 행하시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통찰력 있게 하나님을 알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거짓말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혼란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도록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도록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혼란스럽고 때로는 믿음을 놓치기도 하고 때로는 무서워서 숨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냥 합리화시킬 수도 있고 타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선택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모르게 되고 모르게 되면 제대로 반응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뭐 하셨습니까? 오셨잖아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죠.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자식이 아무리 나쁜 아빠도 뭐한다? 자식에게는 뭐한다? 좋은 것 준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 좋은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해주냐면 성령이라고 설명을 해줘요. 나쁜 아빠도 자식이 달라고 하면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찾는 자에게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다시 가면 뭐를 보내줄 거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거다.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은 뭐냐면 1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보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약속하신 그대로 오신 그분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 하시냐 우리 안에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이미 약속하신 것들을 확인시켜 주시고 내가 까먹더라도 때로는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준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믿는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기본 세팅값 자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세상은 혼란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우린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신대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우리의 눈을 탁 열어서 뭐를 보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성도가 된 우리에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지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눈은 우리의 어떤 중심 모르겠어요. 영안이라고 표현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까요? 그걸 탁 열어 성령께서 여셔서 우리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의 나라 안에 그분과 함께해서 그분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는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약속의 유업. 하나님 나라 백성 돼서 영원히 그분의 나라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 그 받은 그 상속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부모님이 상속으로 한 1조를 남겼다고 해보세요. 1조를 남겼다. 그게 어마어마하잖아요. 1조가 뭐예요? 몇십억 갖고도 자기 부모를 죽이는 세상인데 그거 상속받으려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그 유업의 영광이 어떤 건지를 아는 사람만 알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눈이 마음의 눈이 가려져서 그것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우리가 약속받은 그 유업의 영광이 어떤 건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게 뭐 천억 이런 액수로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실 때 볼 수 있는 건데 알 수 있는 건데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럼 뭐가 더 중요해요?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힐 수 있는 것들이 당연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신대요. 그거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성령께서 여실 때 알 수 있는 그분이 행하신 일,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그분의 능력,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분의 능력의 크심이 어떤지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들.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 건지, 그분의 자녀됨으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건지,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센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실 때 통찰력 있게 그것을 딱 아, 그렇지, 맞지, 그거지가 될 수 있다. 근데 그것이 없으면, 그것이 안 보이면, 그것이 아는 것이 멈춰지면 세상에서의 999개의 거짓말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주기 시작하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일들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령 인도하심을 잃어버리고 그분이 계시해 주는 것을 우리가 놓치기 시작하고 따라가는 일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도 세상에 많은 거짓말들이 내 삶에 영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흔들리기 시작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가치가 흔들리고 정체성이 흔들려서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를 따라 사는 다시 옛사람의 옷을 입고 옛사람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밝히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내 삶에 있는가? 아, 그렇지, 하나님이시지. 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구나. 그렇지, 주님이 지금 내 삶에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분이 내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내가 받은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그 은혜들이, 그 복들이 얼마나 좋은 것들인지를 나는 감사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은 오히려 내 삶에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것들,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더 잘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내가 있는 것조차도 사라지는 삶을 보면서 내가 진짜 별거 아닌 우리 자동차 떠나보내는 일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내 삶에 더 큰 가치가 되어져서 이것조차도, 이것마저도 할 수 없는 건가? 막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는 것. 점점 어두워지고 희미해져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없는 거짓말과 진리 가운데 여전히 흔들리며 우린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좋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원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셨어요. 흔들리는 건 나예요. 내가 흔들리고 있는데 주님 옆에 흔들리지 말게 하니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주님은 원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셨어요. 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인 거죠. 근데 왜 흔들릴까요? 물론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이해 못하고 넌 무조건 흔들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접근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흔들리는가, 우리가 왜 분별력을 잃어가는가,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지, 왜 그분의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과 그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이 왜 내 삶에 이해되어지고 알아가는 일들이 없어지는가, 주님 이거 알게 해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하기 전에 뭘 먼저 봐야 될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는가에. 그분이 일부러 내 삶에 가르쳐주고 있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없도록 내 상태가 되어져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를 주님께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 뭐예요?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하실 수 없는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우리 몸을 거룩하지 못하게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잖아요. 마치 그렇듯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없도록,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없도록, 그분의 탄식, 처음엔 주님이 탄식하시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걸 두면 안 된다. 그것들 선택하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탄식하셨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밀어내고 밀어내서 계속 우리 안에 중심에 계속 채우는 것은 주님이 거하실 수 없는 것들로 채워놓고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하실 수 있는 것이 없어지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주님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놓치게 만드는 그것이 어쩌면 우리 안에 주님에서 영에 거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이 에베소 교회 많은 성도들이 왜 그랬을까요? 결국엔 그런 것들이 점점 주님의 것들은 멀리하고 이 땅의 것들을 가까이 하는 삶이 점점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없고 그분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말하는 거짓과 진리를 구별해낼 수도 없고 어떤 것이 더 귀한 가치인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흔들리고 흔들리고 흔들려서 결국에는 이 땅을 쫓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고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함께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따라가며 그분의 인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고 때로는 성령이 탄식하실 때 그 탄식하심을 인식하고 느끼고 내 것을 멈추고 때로는 거절하는 삶을 그래서 그것을 거룩함으로 가져야 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짜인지 어떤 게 더 귀한 가치인지를 구분해내고 분별해내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은혜로 베푸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구분해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겐 없죠. 우리는 구분해낼 힘이 없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그리고 어떤 게 더 진짜 귀한 가치인지를 분별해낼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겐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밝혀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네가 얼마나 귀한 가치를 입은 사람인지 네 안에 얼마나 많은 신령한 복들이 있는지 네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네가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은혜와 풍성함을 가진 존재인지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얼마나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이고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내 안이 비어지고 있는가. 우린 그것을 거룩이라고 표현하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나는 계속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비워내고 있는가.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내 삶에 깊어져 가고 있는가. 혹시 그러지 못한다면 혹시 내 안에 다른 것들을 채우고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비워내기를 버리기를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하시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은혜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찬송